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8일 귀국했습니다. 이 여사는 8일 전세기편으로 오전 11시에 평양을 출발해서 정오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에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사는 앞서 지난 5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 산원과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북 이틀째인 6일에는 평양 소재 육아원과 애육원 또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북 4일째인 7일에는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람관과 보현사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이효 여사님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는 방북 인사를 전했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8일 밝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에 따르면 맹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순안 국제공항에서 이 여사를 영접하며 이 같은 김제일 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효 여사님은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6.15 선언을 하신 고결한 분위기에 정성껏 편히 모시고 여사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 사우델로르가 8일 타이완을 강타해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곳곳에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의 당국자들은 200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와 관공서들이 폐쇄되고 수백 명이 정부 보호시설에서 대피 중입니다. 또 비행기와 대중교통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현재 시속 20km 속도로 서북진 중인 태풍 사우델로르는 8일 밤에 중국 푸젠성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푸젠성 당국은 해안가 주민 15만 8천여 명을 내륙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7일 하루 동안에만도 3건의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카불 공항 인근 미군 기지에서 7일 늦게 발생한 공격으로 국제평화유지군 1명과 계약직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측은 그러나 희생자들의 국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7일 카불에 위치한 경찰학교에서도 경찰복을 입은 한 교환이 자폭해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또 카불 주거지역 부근에서도 7일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탈레반은 이 세 차례 자살폭탄 공격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탈레반이 최고 지도자 물라 모함마드 오마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자행된 가장 최근의 자살폭탄 테러 공격입니다. 니콜라스 에이섬 아프간 주재 유엔 특사는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자살폭탄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로 팔레스타인 아기가 숨진 데 이어서 아기의 아버지도 8일 사망했습니다. 방화범들은 지난달 30일 요르단강 서안 북부 나블루스 인근 두마 마을에 있는 사이드 다와부샤의 집에 화염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18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다와부샤 씨와 아내 그리고 4살 난 아들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아기 아버지도 8일 사망했다고 병원과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거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던 반정부 활동가 6명이 1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제3대 도시인 노보시베르스크시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반정부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 등 야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이들에게 다음 달 13일 러시아 전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맞춰서 계획 중인 시위 준비에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총리, 전 석유 재벌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도 알렉세이 나발리와 함께 반정부 야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참여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외교장관 회담이 말레이시아에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여전히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긴 힘든 상황임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순방했습니다. 일본에서 원자폭탄 투하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일련의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외교장관들은 참가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먼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의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해결과 도발 저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함께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핵 불용과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절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같은 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같은 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에 앞서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외무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러시아 측의 지지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을 비롯한 지역 내 모든 나라의 안보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원하며 이와 함께 북한의 이해관계가 모두로부터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 밖에도 파키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외무장관과도 각각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회담 기간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동은 없었나요?
네,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인 리수용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세안 관련 회의의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밤까지 회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중 양측은 이 기간 다른 나라들과는 다양한 양자 접촉을 이어갔는데 말이죠.
네.
아세안 관련 회의에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이번에 만나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북중 관계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 마지막 날인 6일까지도 왕이 부장이나 리수용 외무상 모두 아세안 관련 회의 기간 북중 간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도 명확히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중 접촉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바쁘다고 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고요.
네.
북한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리수용 외무상은 많은 대표단을 만났다. 리 외무상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취재진이 더 잘 알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회담장 주변에서는 여전히 리 외무상과 왕이 부장이 비공개리에 만났거나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에 만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국들이 모이는 것을 계기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의 북한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6일 북한의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가 스스로 리수용 외무상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네.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을 대규모 군비 증강을 동반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제2차 한국전쟁 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리 외무상의 ARF 연설문 내용을 전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리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으로서는 핵장으로부터 주권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적 방안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북한의 주권 사항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과학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는 미국 탓이다 뭐 이런 주장 같은데요.
네.
이 북한이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핵과 인권 문제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자회의를 무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핵 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미한일 3국과 중국 간 대북 공조에 틈을 벌려보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같은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의 장을 만들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말하자면 북한의 속마음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의 명분을 미국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함으로써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미국에 촉구하는 그런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한 아세안 관련 일련의 회의에서 벌어진 남북한의 외교전과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먼저 임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가 지난달 30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외부와 연락이 일절 두절된 상태였으며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캐나다 정부에 임 목사의 억류 사실만 통보했을 뿐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임 목사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30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실무 면담을 위해 라선시에 입국한 뒤 2월 1일 라선을 출발해 이튿날 평양에 들어갔다가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이후 2월 3일부터 21일까지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반공화국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확증 사업이 진행됐고 격리 기간이 끝난 2월 24일부터 해당 법기관에서 정식으로 법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이어서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한 임현수 목사,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인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고 2월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임현수 목사의 국적이 캐나다로 돼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임 목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임 목사 사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과 사건 해결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며 임 목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도 임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큰빛교회 임시대책위원장인 표인근 장로는 지난 1일 긴급 당회를 열어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 장로는 현재 임 목사에게 가해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박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임 목사가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1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오고 갔으며 임 목사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임 목사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빛 교회 측은 임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일일이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는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임현수 목사는 기자회견 뒤에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자회견이 진심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기독교연합기관과 교단 그리고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임 목사의 이번 회견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서 임 목사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 모략 음모 책동을 벌리는 단체와 인물을 대라는 일본 조총연계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의 질문에 북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목사 6명과 한국의 목사 7명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임 목사가 거명한 한 목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한 임 목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임 목사의 발언은 모두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와 선교 동역을 하며 친분이 두터운 이 목사는 임 목사의 순수한 동포 사랑은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한국과 북미의 기독교계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계는 이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계는 예수의 사랑과 동포애적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특히 그 방법은 열악한 민생과 인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세상에 목소리를 높여서 북한 당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측과 임현수 목사처럼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는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집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북한 전문가로 생명 나래교회 목사인 하광민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체제 전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런 목적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서 북한의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 그대로 더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는 성경적 가르침과 동포애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임현수 목사가 평양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4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임 목사의 발언은 자기 반성과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임 목사를 공화국을 와해 전복하려던 대결 분자라고 지칭하면서 늦게나마 죄과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고 고백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형수 목사의 기자회견과 이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북한 주민 지원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UN 세계식량계획 WFP의 북한 지원 활동 소식입니다. WFP가 북한에서 실시한 조림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4개 도시의 산간지역 1372헥타르에 나무 700만 여그루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4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북한 국토환경성 그리고 농업성과 협력해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또 5개 시군에서 3건의 소규모 산림농법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WFP의 식수와 산림농법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북한 주민 13,00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이 사업으로 농경지 1,300헥타르와 관계수로 15km, 저수지 두 곳, 그리고 우물 240여 곳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그동안에는 주로 북한의 식량 지원 사업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1995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6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서 취약계층 18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사업을 실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세계식량계획에 올해 대북 식량 지원은 월별로 1,500톤에서 1,700톤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월별로 조금씩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7월 들어서는 3,231톤으로 지원 규모가 전달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7월의 식량 지원량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데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증가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식량 배급량을 크게 줄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초 식량 배급량을 410g에서 310g으로 25% 줄인 데 이어 7월 중순에 접어들어서는 250g으로 또다시 줄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한 달 새 배급량을 두 번이나 줄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한 가뭄으로 올가을 농사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북한 당국이 배급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봄과 초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두 차례나 줄이면서 세계식량계획 WFP가 식량 지원량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지금까지 서울지구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렌지 향기 속으로 보내드립니다.
너를 돌아다봐 사소한 슬픔과 기쁨을 눈물방울에 감추고 누구보다 오래 간직한다 해요. 그 언젠가 너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말하면 그 사랑을 넌 느낄 수 있니. 유리창에 비춰지는 진한 손톱으로
하얀 눈빛이 무얼 말하냐.
내 앞에 머무는 오렌지 향기 속으로
현실의 너를 돌아다 봐.
따르릉 스티로르 스티로르 예예예예. 모르니까 키치야
There can be absolutely no question that if the Vienna plan fully implemented, it will make Egypt and all the countries of this region safer.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란 핵협상의 주역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란 출신 사위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란 사위 소동은 미국의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AllenBWest.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달 28일 존 케리 장관 사위의 결혼식 들러리가 누구였는지 알면 놀랄 것이란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2009년 케리 장관의 딸 버네사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버네사의 남편인 브라이언 발라나헤드의 옆에서 들러리를 선 남성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측이 이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자리프 장관의 아들이 케리 장관 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미국 웹사이트의 보도는 근거 없이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사령탑으로 이란 핵협상을 진두지휘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1943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처드 케리는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어머니 로즈메리는 미국의 언론 재벌 포브스가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보낸 케리는 1966년 미국 명문대학인 예일대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 후 베트남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후에는 반전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85년 미동부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케리는 27년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케리는 1995년 10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가진 테레사 하인즈와 재혼했습니다. 2004년 케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그는 평생 이 역할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존 케리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나설까요? 이번 주 화제 인물, 이란 핵 합의 이후 미 의회와 아랍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네, 우선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외교정책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 핵합의 결과를 중동 국가들에 설득하기 위해 2일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3일 걸프협력회의 GCC 외무장관들을 만나 이란 핵합의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했는데요. 걸프 협력 외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랍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걸프 협력의 GCC 국가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맺은 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중동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안보 우려를 잠재우는 게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케리 장관을 만난 걸프 협력회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외무장관들은 케리 장관을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카타르 외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걸프 협력위원회 회원국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랍 동맹국들은 중동 지역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케리 장관은 이란 등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걸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계속 확대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안보 협력 확대 분야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과 특수부대 훈련 등의 조속한 시행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카타르를 방문하기 전에 이집트도 방문을 했죠?
네, 1일 방문했는데요. 이집트에서도 이란 핵타결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카이로에서 샤메 슈코라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이란 핵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두 나라는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한때 중단됐다가 올해 초 재개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 2013년 중단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도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케리 장관이 중동 국가들의 이란 핵합의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란 대통령도 역시 이 핵합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일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해 생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핵협상이 양자에 모두 이득이었다며 협상을 시작한 2년 전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는 외교와 포용만이 정치적 문제와 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로하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중동 순방을 마친 케리 장관은 아세안 회의 참석에 앞서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죠?
네, 케리 장관은 4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당국자와 만난 데 이어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이 TPP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이 이날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TPP 협상 강요회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세부 사항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예로 들었나요?
케리 장관은 TPP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가국들은 국제노동 또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위험한 근로환경을 근절하고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뇌물과 부패와 싸우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TPP 회의가 언제 열릴지 결정이 됐습니까?
다음 TPP 강요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강요회의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돌파구, 즉 추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도 큰 변수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오는 10월 총선거가 열리고 미국에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 TPP를 타결하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TPP가 타결될 수 있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샌디 레빈 하원 의원은 TPP 협정이 타결되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TPP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캐리 국무장관의 동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방문을 마친 캐리 장관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ARF 외교장관 회의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1994년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정치 안보 협의체인데요.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10여 개국과 북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27개국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아태 지역의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협의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의 캐리 장관 외에 어떤 인사들이 참가했습니까?
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영어로 ARF라고 하는데요. 이 ARF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존 캐리 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 그리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 등 27개 ARF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인데요. 이 캐리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캐리 장관은 6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날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캐리 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모두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활동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섬 건설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산호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5일 중국이 남중국 섬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간척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척사업을 일시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중단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의 간척사업 일부를 곧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장관도 만나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논의했겠죠?
네, 존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중 양자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는데요. 캐리 장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미 국무부 관리를 이용해 캐리 장관이 남중국해 분쟁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중국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왕이 부장은 인공섬 건설이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고 남중국해 문제는 관련국 간에 논의할 문제로 제3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을 마치고 캐리 장관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상호 이해를 높였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다짐을 미국이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각국 외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전체 회의 이외에도 각국의 개별 모임, 그러니까 양자회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캐리 국장관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났고요. 또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6일 20분가량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8.15에 즈음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한국 쪽의 기대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리 국무장관의 움직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이 아세안 회의를 마치고 베트남을 방문했죠?
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즉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캐리 장관이 6일부터 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중동과 동남아시아 5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캐리 장관은 7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증엉, 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롯한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캐리 장관은 미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의 베트남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캐리 장관은 베트남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요. 상원의원 신분으로 13차례나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2월에는 국무장관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수교 20주년 기념 연설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캐리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 전쟁을 치른 적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 20년 만에 우방국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환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두 나라가 지난 20년간 교육 분야부터 지역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하는 등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수교 20주년을 맞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말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빌 클링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요. 특히 무역 규모와 인적 교류를 비교해보면 양국 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수교 이전인 지난 1995년에 4억 5천만 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오늘날에는 36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방문하는 미국인 수가 지난 20년간 8배나 증가했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수도 20배가량 늘었습니다.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동과 동남아시아 순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원폭 70주년을 맞이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기르는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히로시마 시장은 비인도적이고 절대악인 핵무기를 없애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총리는 인사말에서 유일한 피폭국으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다며 올가을 유엔 총회에 새로운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년 전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원자폭탄 투하로 2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이 비핵 3원칙을 거론하지 않았다고요?
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또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천명한 겁니다. 1996년부터 작년까지 19년간 영대 총리가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이런 비핵 3원칙 방침을 줄곧 밝혔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 견지 방침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고요.
네, 일본의 니혼게이지 신문과 NHK 방송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 미화로 402억 7천만 달러 넘게 책정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상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방위비를 늘려왔던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이래 방위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금액은 2015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미화로 약 401억 달러였습니다.
네, 2016년도 방위 예산을 이처럼 역대 최고로 책정한 배경은 뭘까요?
네, 집단자위권 행사 구성을 반영한 이른바 안보법제 개편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 미군 후방기지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처음 반영했고요.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삼 건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외딴선 방어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도입 비용도 반영했습니다.
네, 일본과 관련된 소식,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에보니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든 배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4년 8월 9일 오늘, 제럴드 포드 미국 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I, Gerald R. Ford, do solemnly swear.
I, Gerald R. Ford,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이로써 보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선거 없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됩니다. 한 해 전 닉슨 대통령은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물러나자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포드를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포드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닉슨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을 딛고 국민적 화합을 이룰 것을 호소했습니다.
As we bind up the internal wounds of Watergate, more painful and more poisonous than those of foreign wars,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 닉슨에 대한 특별 사면,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등으로 포드의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졌고, 포드는 2년 3개월 동안의 대통령 잔여 임기만 마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중동 평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오늘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조선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날 베를린 하늘에는 일장기가 올랐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또한 마라톤 출전 시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붙이고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시상대에 오른 송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송기정 선수의 우승은 일본의 억압에 눌려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감격과 희망을 안겨준 동시에 조선 민족 전체를 가슴 아프게 만든 영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 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